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서부터 27절입니다. 사실 24장 전체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12절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지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긋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 세겔 중 금 한 고리 금고리 한 개와 열 세겔 중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이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가로되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시사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이제 받쳐서 그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저희들 마음 속에서 이제 많은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씨앗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주시고 쫓아주시고 끝까지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들 저희들 생각에 들어와서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저희들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참신부, 누가 그리스도의 참신부인가 하는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누가 그리스도의 참신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해서 그래서 같이 이 리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보탬이 되는 그런 말을 먼저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누가 그리스도의 참신부인가 두 번째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고 또 아니면은 은유적으로 이렇게 숨겨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것이 있고 또 이것을 비밀처럼 숨겨놓으셨다가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예, 모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동물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 성경의 창세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창조하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를 쭉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보다도 훨씬 예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한 것이 천사예요. 천사. 그렇죠? 천사를 받대는 사람들이 아주 천사들은 너무나 참 아주 완전하게 생긴 그런 그 영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그 사람들이 되게 하지 않고 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얼굴들이 다 다르죠. 색깔이 다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근데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 1, 2, 3서를 쭉 쓰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많이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니라. 사귐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귐이 좀 우리말로는 저 옛날 얘기인데 fellowship이에요. fellowship.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friendship, fellowship.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fellowship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다시 fellowship을 하는 친하게 지내는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fellowship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인간들과 그 사이에서 서로 친구로 뭐 만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때론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하는 이러한 사귐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귐이 된 겁니다. 아가페 아시죠, 여러분? 사랑. 사랑의 종류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 unconditional,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filial 사랑이라는 친구들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 그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은 거의 느끼질 못합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끼고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그 아가페의 사랑에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가장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 진하게 느끼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 관계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 내포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삶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그 펠로십을 인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돼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내로서, 와이프로서, 신부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가장 스윗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 펠로십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랑 신부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신랑 신부하고 같이 사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천국에는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남자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천사처럼 그렇게 각자 각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그 신부로서 초청을 받고 그리고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그 펠로우십의 그 깊은 관계의 모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가 하나님의 그런 뜻과 달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벽이 생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들 자기 마음대로 죄 속에서 행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관계, 그런 사귐, 펠로시비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4장 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이는 너를 지키는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남편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또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그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거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다 하는 것을 은연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때 깨닫질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은 열처녀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서부터 쭉 이렇게 일곱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지막 때에서 쭉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일곱 번에 대해서 천국은 하고 비유를 하신 것은 복음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거기에 어떻게 연관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세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조용하게 이것을 따로 풀이해서 가르쳐주십니다. 풀이해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11시에 부른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온 자들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서 가르쳐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제 다 불러드렸는데 너무 안 오니까 지나가는 사람 모두 다 강제로 불러드렸는데 그 중에서 추리십니다. 왜 혼인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하고서 거기서 또 나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부르시지만은 거기에 조건이 있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 함부로 다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갈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를 다 잡고 작은 고기 다 내버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좋은 고기라고 했어요. 좋은 고기. 크다라고 다 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아서 팔딱팔딱 하는 그러한 생동 있는 그러한 고기들을 삼고 죽어서 흰 배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리는 겁니다. 좋은 고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거기서 주님께서 또 가르시는, 나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인들이, 어떠한 증조들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대답하시면서 거기에 연속해서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이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천국은 그러므로, 그 다음에 25장 첫 번째 제1절이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고 했어요. 열처녀. 그 열처녀 중에 다 다섯이 나누고 다섯이 이제 슬기롭고 다섯이 어리석은 그 열천년 전부 다 born-again 된 크리스찬들입니다. born-again 된 크리스찬. 근데 열이 다 졸았어요. 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 피곤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렇게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섯은, 이 다섯은, 그 엑스트라 오일, 그 기름을 따로 손에 들고 또 등잔과 기름을 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반이라고 50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반을 그 나눠서 주님께서 그렇게 예화를 들으셨지만은 실제 그 성령에 충만한 엑스트라 오일을 가진 사람은 극히 적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천국 비유의 제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신부로 데려가는 그 마지막 천국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녀들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들을 중에서 또 나누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중매한다는 겁니다. 매치메이킹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3절에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그 이와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중매를 쓰는데 그런데 너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부패되면은 신부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에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을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 큰 픽처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 2,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1, 2, 3장에서 그리고 이제 4장서부터 교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땅에서 모든 이제 그 고통과 고난과 여섯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그 대접의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참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1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인간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오고 순종하고 하면은 그러면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서 펠로십을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을 계획한 것을 성경 전체에 숨겨진 비밀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에 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참된 신부가 누구인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다시 말해서 성숙한 처녀입니다. 성숙한 장성한 처녀. 우리가 몸은 다 큰데 그런데 속 사람이 어린아이가 없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울고 그다음에 항상 그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죠. 겉모양과 속모양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근데 이 그 겉모양과 속모양이 다른 것을 우리는 속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겉모양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겉모양을 판단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한국도 또 뭐 다른 나라도 특히 또 미국 여러 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자녀들이, 지적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지적장애자들. 발달장애자라도 하고, 또 지적인 그런 전응, 이런 것을 이제 참 힘들어하는 그러한 그 부모들을 많이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고생스럽게 그렇게 할까? 라고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더군다나 그런 그 당사자 된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참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죠. 장님이 날 때부터 장님 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자기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님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또 귀머거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지적 장애, 발달 장애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란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 안타까운 제가 죽도에 가서 본 그 아이도 26살 먹은 처녀아인데 그 지적인 이것은 18개월 된 그 아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 사모님 답답하겠어요. 힘들죠. 밥을 먹여줘야 되고 씹어줘야 되고 계속 넘어져가지고 이가 다 깨져서 그래서 그냥 간질이 있어서 계속 자꾸 그냥 그대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이가 다 상하고 그런 것을 겪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느냐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부모로 하여금 그 당사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본인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성숙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요, 그 발달 장애, 지적 장애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성숙한, 건전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는 깨끗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들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고 아주 순진해요. 우리처럼 뒤돌아서서 딴 말하고 뒤돌아서서 칼대로 찌르는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죄를 덜 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냥 발달 장애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천국 가서는 온전하게 그렇게 서요. 그럴 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을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내가 지금 삶에서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기도하겠는 제가 그런 사람들 여럿을 만나요.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는 거죠. 내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 아, 이런 사람들 정말 성숙한 자구나.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왜 내 팔자가 이래 하면서 그냥 화를 내고 그냥 그 저주하고 그럴 텐데 안 그래요. 더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내가 얘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겉마음과 속마음, 겉의 모습과 그다음에 속의 그 모습이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숙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겸손과 정직입니다. 이 겸손과 정직은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겸손하고 정직하기가 참 힘듭니다. 뭐 평신도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때 더 사람이 순수해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본성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탄의 꾀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생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돈과 여자와 명예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따라가는 그 이단들의 본성 그 체들이 그들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참 하나같이 똑같이 그 같은 공통된 점은 그 본인들은 전혀 그거를 몰라요. 이단에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이단의 교주들한테 당신이 이단이면 그 사람들 절대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제대로 잘 가르치고 내가 제대로 잘 가르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냐 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그거는 귀가 먹이고 귀가 닫혀지고 눈이 닫혀지니까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참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조건이,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하는 그 포커스를 맞추는 첫 스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누가 그리스도의 참 신부인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크리스찬의 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편에서 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받아주신 것은 두 개 별개인 것입니다. 교회가, 전부 다, 우리는 죽으면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교회는 다 신부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받아주는 것, 이거는 완전히 크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너는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주님은 오픈 인비테이션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요. 자꾸 막 기도하려니까 너무 싫어서 안 나갈래요. 그러고서 다 중간에서 슬금슬금 다 빠져버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결과를 자꾸 중요시해요. 결과. 결과에 어떤 무엇을 만들었느냐, 어떤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세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도 보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중간에 과정을 보세요. 과정. 프로세스. 프로세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선교사에 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가다가 비행기에 사고 났어.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난 선교사 가서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 결과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헛거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셔서 그 과정에 그 determination, 그 commitment, 그 순종,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결과를 자꾸 포커스를 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실력이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오 라고 해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요구를 하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자꾸 중요시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러고 나를 따라오느냐 그 순종이 매일매일의 순종으로 따라오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소위 성화된다라고 그러죠. Sanctify,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그래서 거룩해진다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그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Sanctify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많이 읽고 그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내가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도중에 하차해요. 도중에 하차. 난 그렇게 난 못해. 못해 하면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 포기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 따라왔었는데 그 다음에 나는 힘들다고 그 다음에 도중 하차버려.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대마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대마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래요. 굉장히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그것을 가리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따라가자라고 제가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왔다가 그냥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뭐 어디 가든지 자기가 가서 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그 본문으로 봅시다. 창세기 24장.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기 부인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먹은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그 아들을 결혼시킨 것을 자기의 늙은 종,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이제 심부름을 시켜서 그냥 이 주위에서 여자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옛날 내가 살던 내 그 친족 중에서 그래서 여자를 하나 고르라라고 해서 이제 그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그 앞에 보면은 10절에 낙타 캐멜의 열필. 캐멜의 짐을 많이 심습니다. 캐멜의 짐을 잔뜩 실었어요. 근데 왜 짐을 많이 싣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그다음에 이들이 그들의 살던 거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서 보면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그 24장 어디에 나오냐면은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나는데 그중 곧 그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나. 그러니까 그 낙태에게 많은 좋은 것을 이제 여자 이삭 아들의 신부될 사람을 만나면은 그 신부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예물을 다 드릴 이것을 다 싸가지고 그 당시에 풍습이죠. 옛날 한국에도 그랬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줄 이런 그 예단과 그다음에 그 보석과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가고 또 내가 먼 길을 가니까 음식도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낙타 열 마리에다가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우리 미국에 사는 이 거리로 따지면 대개 한 500마일, 600마일 됩니다. 멀죠.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500마일, 600마일이면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가 한 400마일 되니까 거기서부터 저 꼭대기 그 레딩 캘리포니아 끝에까지 아마 그 캘리포니아 오레곤 그 보더라인 정도 좀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멉니다. 그걸 아마 뭐 한 달 이상 걸어서 아마 갔겠죠. 낙타는 천천히 걸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명의 종입니다. 여기서는 이름을 안 나왔는데 원래는 그 엘리에셀이라고 그 앞에 나와요. 그래서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그 리브가가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지만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바로 성령을 우리가 여기서 그 모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리브가는 바로 이제 신부. 이삭의 부인되는 신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제 그 막 낙타 열 마리를 데리고 이제 그 광야 사막을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를 찾으러 먼 길을 순종하고 떠나는 그 충성된 예, 그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참 죄 많은 인간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는 그러한 우리들을 찾으시려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는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를 찾으시고 준비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신부로서 이것을 준비케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늙은 종 엘리에셀의 역할을 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이 오늘 그 모델을 통해서 여기 가르쳐 주십니다. 이 리브가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라반의 여동생인데 바로 그 신부의 모습이죠. 오늘 거기 보면은 16절 봅시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데 겉과 속이 다 아름다운 처녀다 그랬어요. 예? 겉이 심히 아름답고 그다음에 몸이 깨끗한 그러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pay attention 해야 될 것이 리브가는 신랑의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늙은 종에게 순종함으로 이제 이거 전체를 보면은 그런 이제 그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컬처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결혼을 하는데 멀리서 누가 신부로 와서 자기 주인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와서 자기 부모한테 얘기해 놓고서 당신 딸을 주시오. 그러면 그 딸이 그냥 순순히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우리 지금 현대 컬처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예, 그 시대의 하나의 컬처였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마음이었어요. 본인이. 예? 그것을 오늘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엘리에셀이 예, 그 신부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내가 갈 때 이제 예, 그 앞에 가서 내가 목이 마르고 또 낙타들도 목이 마를 텐데 누가 나에게 이제 그 물을 주는 그 처녀들이 이제 우물이 있는데 전부 다 물길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마 처녀들인 것 같아요. 그 처녀들 중에 나오는데 누가 나에게 물을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러한 처녀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끝나자마자 어떤 처녀가 나타나서 똑같이 옵니다. 이 그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너무 참 정확하게 쉽게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감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그 엘리에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보세요. 보면은 이제 그 리브가의 성품을 엘리에셀, 그 늙은 종이 잘 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리브가는 아름답고 아주 예쁘고 그 다음에 몸이 깨끗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 물을 길어 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가 보면은 그 우물을 그 요셉의 우물 뭐 야곱의 우물 하는 것들을 가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그 사막에 광야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예, 한참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길러 내려갈 때, 우물물을 길러 내려갈 때, 그냥 평지에서 두레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밑으로 돌 단을 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그, 이걸 뚜껑을 제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물을 걷는 겁니다. 물을 그 길어 올려서, 그 다음에 물을 받는 것이 흙으로 된 항아리예요.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어느 정도 집어넣냐면은, 이걸 어깨에다 줘요.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옛날에 머리에다 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깨에다 집니다. 어깨에다. 그래서 어깨에다 이, 그 물 항아리 짓는데 이게 한 몇 갤런 정도 들어가냐면 많이는 못 넣어요. 한 3갤런? 3갤런. 3갤런 정도 넣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낙타가 10마리가 있는데 10마리에게 물을 다 줬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낙타는 사막 길을 다니는 그러한 그 동물입니다. 사막을 3일, 4일을 물 하나 보지 못하고 물 마시지 못하고 하는 그런 데를 막 낙타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모래바람 엄청나게 불고. 낙타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그 대신 한번 연못이 나와서 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계속 물을 마셔요. 얼마를 마시냐 하면은 약 한 마리가 한 20갤런을 마십니다. 20갤런. 그 리터로 따지면은 거의 한 80, 90리터를 마셔요. 한 마리가.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이게 지금 10마리입니다. 10마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20갤런씩 10갤런이면은 200갤런이에요. 200갤런. 그 여자가 가냘픈 여자가 어깨에다가 물 항아리 짊어지고 밑에 내려가서 그래서 이거를 다 담고 가서 올라가서 와서 그 다음에 구유가 있어야 되는 큰 통인데 물 마시는 동물들이 물 마시는 구유에다가 거기다 쏟아 놓습니다. 그럼 와서 낙타들이 마셔요.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한 줄 아세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적어도 한 70번을 오락내락 했어요.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거기는 광야입니다. 사막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거길 내려가서 그 처녀가 그냥 땀을 삘삘 흘리고 가서 저 물을 흘려가지고 가서 갖다 붓습니다. 이 아무리 늙은 종이지만은 내가 좀 힘드니까 도와줄게 한마디 얘기도 안 해요. 누가 주위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그 종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그, 리브가는 참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모습이 예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속마음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속마음이. 지금 같으면은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 이 더운데 내가 미쳤어? 하고 물동리 내 던지고 그러고서 안 해 하고서 그냥 아마 집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 리브가는 안 그랬어요. 적어도 그 70번의 그 물 항아리를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걸 짊어지고 올라오는 다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적어도 5시간 내지 6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하는 얘기도 안 하고 그거 그만해라 하는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났더니 이제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금고리 한 개와 그 다음에 금 손목걸이 한 쌍 이 그 브레이슬렛이죠. 이거 조그만 거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그냥 끝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리브가의 마음을 잘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이 리브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걸 선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참 그 멀리서 멀리서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힘들게 늙은 그 종이 온 것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 먼저 그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당신 여기 앉아서 쉬십시오. 내가 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겠습니다라고 가서 물을 자기는 힘들지만 가서 열심히 보다가 그걸 그 구유에다가 부어서 이 낙타들을 다 마시게 한 겁니다. 리브가의 이 모습 이것은 정말 그 순진하고 그다음에 꾸준하고 그 과정을 성령께서 보셨어요. 그 과정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한 것을 성령께서 그 엘리엣을 그 종이 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매일 밤에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뭐 바쁜 일도 많고 그러죠. 근데 그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어렵고, 다들 바쁘고 그런데, 우리가 일하고 그러는데, 저녁 시간이 제일 황금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 저녁 시간을 여기 와서, 저녁 9시부터 우리가 찬양하고, 성찬하고, 매일 저녁, 그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사람, 이것을 성령께서 보고 계세요. 매일. 한 사람, 두 사람, 열 사람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백 사람이 있고 뭐 오백 사람이 있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있건 두 사람이 있건 꾸준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내가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계속 보세요. 이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엘리에셀이 묵묵히 보고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마음에 얼마나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랬어요. 묵묵히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랫동안 혼자서 예비 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때 한참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저에게 가시는 것을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진작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I know your deed. 그 일곱 교회 주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밤마다 기도한 지가 지금 거의 한 6년 됐습니다. 힘들어요. 집에 있으면은 그 시간에 편하게 뭐 텔레비 보고 그다음에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매일 저녁 시간 지나가겠죠. 그러나 그 골든 아워를 나와서 하나님 옆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바쳐요. 그러면 먼저 내가 죄를 짓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이 교제하는 그 성찬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에 여러분들 그 영적 건강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 싫다고 해서 그냥 교회 떠납니다. 떠나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집이 멀어서 뭐 못 오면은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리브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앞으로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이제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50절 51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갑으로 말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를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합니다. 이게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엘리에셀이 그 종이 그 리브가의 안내로 자기 아버지 부두엘과 그 다음에 자기 오빠 라반을 만나서 그 자기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그 내용을 쫙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 아내를 내 딸이고 내 여동생을 데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대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이제 이게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금방 데려가지 말고 열흘 적어도 열흘은 여기서 좀 쉬다가 당신도 쉬고 우리 내 여동생 내 딸도 여기서 마지막쯤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가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 성령께서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내 자고 바로 그 다음 날 떠나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더니 리브가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했더니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랬어. I will go.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오빠 여기 다 여기 있는데 열일묘에 한 달만 여기서 좀 쉬게 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I will go right now.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내가 주님의 그 예비하신 것을 내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것을 그 뭐라고 했어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과정을 내가 그 바로 오픈하고 내가 순종해서 그리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내가 지식으로 신랑을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그 삶 속에서 신랑을 아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진실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에베소서 그다음 5장 25절에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곧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세요. 이 바로 그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성품이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성품.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이걸 가질 수가 있는가? 이 완전하다 하는 얘기가 이 저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그 완전한 성품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점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것을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타밈, T-A-M-I-M, 타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그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perfect하고 the whole 완전하다 한 거죠.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기 2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 이 성실도 똑같이 탐임이란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 여기서는 complete하고 그다음에 integrity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한. 그러면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고 버리면은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성실되고 완전한 그 컴플리트하고 정직한 속이지 않는 이러한 이 성품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라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은 그 헬라 말로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티오하고 퍼펙트하다. 성숙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볕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신부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도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그 책임이에요. 책임.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그 택함, selection, elect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responsibility, 그 duty 또 그리고 컨디션이 따른다는 겁니다. 공짜로 그냥 가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 떨어지는 이것이 신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은 것이 꼭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내 말을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온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내 말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잘 언약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무조건 다 도와주고 한다라고 해서 은혜만을 강조해서 이것을 다 은근슬쩍 다 넘어가려고 하는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왕비가 왕비로 택함을 받을 때 얼마나 준비하는지 우리가 알죠. 12달을 준비를 합니다. 12달, 12개월. 에스더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6개월은 몰약으로 온 몸을 계속 닦아요. 몰약은 사람 죽은 데 쓰는 향품입니다. 온 몸에 우리의 그 세포 하나하나를 완전히 그 냄새 나는 이것을 땀내 나는 것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그 피부 전체를 이 그 사람 죽었을 때 예 그 같이 그 냄새 나지 않도록 덮어서 쓰이는 몰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다 씻어 버리는 것이 6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 완전히 내가 죽은 사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가져온 향품을 다해서 그 다음에 아름답게 내를 모양을 내고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이 완전히 지나고 나서 그래서 12달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왕 앞에 나갈 때 자기가 원한 모든 것을 다 주는 그것을 이제 아수에르 왕 내시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그 왕의 그 규례에 대해서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훨씬 더 주님께서 높게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더 큰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러한 보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신부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잘 반응을 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다음에 잘 분별해서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고 그 다음에 잘 분별해서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0절서부터 22절 봅시다. 급히 물 항아리를 물의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 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세겔 중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렇게 이거는 그 결혼 예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예물로 주는 것은 그 밑에 53절에 보면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것이 이제 그 결혼 패물입니다. 여기 지금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는 사인이에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예민하고 잘 분별해서 즉시 순종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힘든 과정이에요. 리브가에게 보면은 내가 맨날 그걸 가서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서 하고 했는데 아무런 표식이 없어요. 계속 위에서 갖다 부어대면은 낙태가 꿀꺽꿀꺽해서 싹 없애버립니다. 물 빠진 독에다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볶기식 그래. 그런데도 리브가는 계속해서 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땀이 비오듯 하고 그냥 몸이 다 지쳐도 끝까지 했어요. 다 끝나고 났더니 그동안 그 엘리에셀은 묵묵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성령은 하나님하고 계속 교통을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이 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까? 근데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언제 그것을 봤느냐? 그것을 약대가 마시기를 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약대가 모두 전체 다 그 기른 것이 70가론을 다 마셨어요. 예. 70가론이 뭐예요? 그게 한 번 먹을 때 그것을 20가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0마리면은 200가론이죠. 그렇죠? 200가론. 200가론을 그걸 다 그 어깨에다 쥐고서 가서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물찌개 지금 됐을 때 그게 5가론입니다. 5가랑 통. 그런데 그것을 200가론이면은 그걸 40통이에요. 40통. 그거를 저 밑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퍼가지고서 어깨에다 미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 겁니다. 그것을 엘리에셀이 묵묵히 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그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응답을 빨리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응답을 받았다면 그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절대 성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가 아닌가 그 사인을 확실하게 그것을 그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탄의 영이 많이 많이 작용하고 들어갑니다. 살짝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응답 받은 것처럼 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서 이제 잘못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체크업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성령에 임해서 가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사탄의 영에 의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것인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이 교만한 거 아닌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봐야 돼. 이것은, 미니스트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교만한 거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18절,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겸손한 자에게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한 것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이 교만하면은 이거 끝입니다. 교만하면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본인이 교만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귀신들이 하는 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러고 착각을 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인가, 안과 겉이 다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뒤에서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해서 이것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참소하자 뒤에서 고자질합니다. 앞에서 딴 얘기하고 뒤에서 딴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는가.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들어왔더니 어느 목사가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지 아주 그 속이 아주 푹푹 그 상하는 그런 것을 들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과대평가하는 거. 이사야서 14장 13절에 그 사탄의 성품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잘 나간 것지만 때가 되면은 열매로 구별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영분별인데 영분별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죄를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 안 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영분별이 되는데 그것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영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나의 양심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내 양심이 죽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내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그러면은 성령님이 떠납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한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조명해서 보면은 성령님과 그 신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그 리브가의 모습과 그 성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처녀라고 했어요. 겉과 속이 깨끗한 그런 처녀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남이 안 보는 데서도 희생하면서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묵묵히 보고 계십니다. 리브가는 자기 부모에게 그 당시에 컬처에 있어서 자기 부모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이 부모가 시비를 지체하라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금방 가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곧 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리브가는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내가 계산해서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나 안 하겠다라고 해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십시오. 이 시대는 너무 악한 세력이 너무 미혹의 세력이 우리 와서 우리에게 달콤한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가 항상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끝까지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꼭 신부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과 주님께서 정말 내가 됐다 하고 인정해 준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님 앞에 매일 그 과정과정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기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그 과정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남이 보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미 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머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의 그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